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평양 방문에서 북한 측과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중대한 진전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 1박 2일간의 평양과 서울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나기 앞서 가진 수행기자단과의 간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어느 정부가 했던 것보다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과 함께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이 중국의 내정과 외교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오늘 중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고조시키고 타이완과 관련해 중국의 권리를 해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상호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양국 관계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런 잘못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왕이 부장이 밝힌 사안들에 대해 양국 간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취한 조치들을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한 만큼 오늘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두 명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오늘 미 예일대학의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와 뉴욕대의 폴 로모 교수가 2018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공동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기본적이며 긴급한 문제인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을 고안해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강타한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오늘까지 집계된 공식 사망자 수가 1,9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달 28일 지진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은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두 개 마을에서 약 5천 명의 주민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오는 11일을 기해 생존자 수색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남미 브라질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질 선거 당국은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인 사회자유당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46%를 득표했고 좌파인 노동자당의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가 2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28일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제한해야 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오늘 한국 인천에서 열린 제48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 온난화 1.5도시 특별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보고서는 2100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때와 2도 상승할 때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1.5도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 had a good, productive conversation, as President Trump said.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해체는 올바른 시기에만 가능한 사안이고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도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할 것이라고 유엔군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차차 흐려져 아침부터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또 북부 산간 지역으로는 밤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사찰단이 곧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폼페오 장관은 8일 이번 평양 방문에서 북한 측과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중대한 진전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1박 2일간의 평양과 서울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가진 수행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어느 정부가 했던 것보다도 많은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전과 수송 등 절차 실행을 둘러싼 관련 계획이 합의되는 대로 사찰단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헤도노우트 국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검증단을 초청하기로 했다며 이는 핵실험장이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됐다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또 미북 양측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시기에 대해 선택 범위를 좁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오 장관은 8일 간담회에서 2차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을 수행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는 미북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항과 관련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의 첫 번째 물결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또 대화 상대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을 논의 중이라며 최종 매듭을 짓기 위해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최 부상에게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네 번째 북한 방문을 마치고 7일 서울에 도착한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폼페오 장관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수석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은 미북 양측이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폼페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고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이 실무 협상단을 구성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 정상회담 일정 등을 빠른 시일 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이번 북한 방문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Well, we had a good, productive conversation. As President Trump said, there are many steps along the way.
북한에서 좋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아직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많은 단계들이 있고 이번에 그 가운데 한 단계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북을 또 하나의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모두를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이 남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중요한 날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공유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과 앞으로 곧 있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오찬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을 담은 짧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폼페이오 장관은 웃으면서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북한 대표단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을 마치고 오산 미군 기지로 한국에 도착한 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함께 걷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평양 여행이 좋았다며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을 계속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별도의 트윗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설명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친구들,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으로 답보 상태를 벗어나 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결과,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미국도 북한도 모두 만족스러워하고 있군요.
예, 폼페이오 장관은 약 7시간의 당일치기 방북 일정 중 5시간 30분을 김정은 위원장과 보냈습니다. 네. 평양 체류 내내 김 위원장과 머리를 맞댄 건데요.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에 무게를 두고 시간과 성의를 다한 것이라는 게 한국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방북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폼페이오 장관이 모두 만족해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미북 협상이 확실하게 제자리를 찾았고요.
네.
2차 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릴 전망입니다.
네. 지난 7월에 3차 방북대를 생각해보면 뭐 전혀 다른 양상이죠?
예, 3차 방북은 1박 2일 일정이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그가 강도적 요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는 대북 협상의 효용성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었습니다.
네. 자,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핵심 관심사는 2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였지 않습니까? 아직 뭐 날짜나 장소에 대해서는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설명으로 미뤄볼 때 공식 발표가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현재 관심은 회담 장소가 평양이나 워싱턴이 될지 또 시기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11월 6일 이전이 될지 여부인데요. 양측이 비핵화 빅딜에 합의할 경우 제3국보다는 평양이나 워싱턴에서 중간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정상무 회담 못지않게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 또 미국의 상응 조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쟁점입니다.
예.
주목되는 건 폼페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 논의했다는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네네.
네 가지 요소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비핵화, 그리고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을 말하는데요.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뿐 아니라 미국의 상응 조치도 균형 있게 논의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논의는 했는데 아직 뭐 여기에 대해서 비핵화나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건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사찰단의 방북을 초청한 게 유일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조치를 약속한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동창리 미사일 시설과 영변 핵 시설의 폐기와 사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미국의 상응 조치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예, 주요 관심사는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폼페오 장관 면담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따라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 해결과 미북 공동성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반드시 큰 진전이 이룩될 것이라는 의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의 조치들이 앞으로 실무 협상에서 구체화되겠죠?
예,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사이에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이번에 비건 특별대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개했고요. 비건 특별대표는 양측에서 각각 두 명이 배석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오찬도 함께했는데요.
네.
앞으로 상당한 권한을 갖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미북 2차 정상회담과 미국과 남북한 정상의 종전선언,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드라마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북한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방북은 매번 미북 협상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전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약 6개월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방문한 총 20개국 가운데 북한과 일본은 각각 3차례로 가장 많습니다. 중앙정부국 국장 시절 이뤄진 방북까지 합치면 총 4차례로 북한은 폼페오 장관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첫 방북은 중앙정부국 국장 시절인 지난 3월 31일 이뤄졌습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 내정자였던 폼페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최고위급 미국 인사의 방북이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방북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정상회담을 결정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양을 방문한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미북 정상회담 관련 물밑 조율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오 장관이 북한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며 만남은 매우 순조로웠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첫 방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내 관리들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며 폼페오 장관의 첫 방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참모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여전히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4월 말 상원 인준을 마치고 새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폼페오 장관은 5월 8일 다시 북한을 방문해 미북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워싱턴에서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상 기류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확정됐다면서도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는 데다가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외무성 논평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평양을 찾은 폼페오 장관은 당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정상회담의 핵심 걸림돌을 제거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폼페오 장관과의 두 번째 면담 이후 미북 정상회담에 관해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밝혔고 폼페오 장관은 충분한 합의를 이뤘다고 화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두 번째 방북과 미국인 억류 좌석방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높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두 번째 방북은 사실상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불과 보름 앞두고 회담 취소와 번복이 거듭되는 소동이 벌어지지만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조야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채택된 미북 공동성명에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와 시한 등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때문에 폼페오 장관은 정상회담 후속 비핵화 협상을 통해 비핵화 이행 조치와 관련해 핵심 내용을 채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후속 비핵화 협상이 바로 시작되지 않고 북한 측 협상 카운터파트조차 발표되지 않자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비판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 북한은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등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며 이런 비판과 의구심을 잠재워야 하는 폼페오 장관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오 장관의 3차 방북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자 비핵화 합의를 구체화하는 첫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의 전망을 가늠할 중요한 전기로 주목됐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진 7월 6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23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세 번째 방북에서 그렇다 할 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당초 예상됐던 김 위원장과의 면담도 불발되며 빈손귀국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생산적 회담이었다고 말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폼페오 장관이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왔다며 미국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에 큰 관심이 모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던 미국 내 비판 여론은 더욱 심해지고 북핵 회의론도 증폭됐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후속 협상은 두 달 넘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전격 발표됩니다. 폼페오 장관은 8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한다며 이번 방북에 동행할 스티븐 비건 포드 자동차 국제대정부 부문 부회장을 새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이 4차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전격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 진전에 대한 불만을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또 대중 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중국이 이전처럼 비핵화 절차를 돕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면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는 증폭됐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후 지난달 26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폼페오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회동이 이뤄진 뒤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다시 공식 발표됐습니다.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조율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한 추가 진전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며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방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진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해체는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만 올바른 시기에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웨이네어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또 최근 몇 달간 한반도 상황에 큰 진전이 있으며 이루어진 합의를 지지한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항상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웨이네어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유엔사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겠지만 올바른 시기가 돼야만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Lastly, with the multiple calls for an end of war declaration, there will invariably be calls for the disbandment of UNC. And don't get me wrong, at some point that has to happen.
캐나다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유엔사 부사령관을 맡은 에어 중장은 5일 워싱턴의 카네기 평화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유엔사 해체 얘기도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어 중장은 종전 선언은 평화 협정과는 매우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an end of war declaration is very different from a peace treaty and the requirement to continue to have a mechanism to formally de-escalate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종전 선언에도 유엔사의 지위에는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실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될 때까지 정전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최근 지난 여러 달 동안 북한의 도발이 없었고 미북과 남북한 간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유엔사 역시 북한군과의 대화 채널을 다시 운영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진전으로 유엔사가 최근 약 5,700명의 사람들이 비무장지대를 이동하는 것을 승인하고 조율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UNC has approved, coordinated and monitored over 5,700 personnel crossings of the or through the DMZ.
또한 이는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비무장지대를 통과한 400명을 제외한 수치라며 지난해의 경우 한 명도 승인을 받지 못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인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남북계 교류 차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곧 유엔사와 남북한군이 최근 협의 사안들의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3자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And indeed over the coming days we should see trilateral meetings between UNC, the ROK military and the DPA to discuss its implementation. So all this gives hope that the
그러면서도 유엔사는 최악의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묻는 질문에 이 사안의 핵심은 신뢰 구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안 좋은 기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re is decades and decades of bad blood and experience, so that trust doesn't exist. And the real question is how do you build that trust? How do you fill that depth?
에어 부사령관은 신뢰를 먼저 쌓는 게 중요한지 행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중간 지점을 어떻게 찾아낼지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며 오판으로 인해 1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출신 외국 유학생과 한국 청년 예술가들이 최근 비무장지대 DMZ 평화의 길을 걷는 행사에 참가해 통일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철조망과 아름다운 자연이 공존하는 비무장지대 위로 남북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비무장지대에서 2km 떨어진 민통선 내 캠프 그리버스. 미군이 지난 2004년 한국에 반환한 뒤 경기도가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철조망과 막사들은 오랜 분단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6.25 한국전쟁 참전국 출신 유학생들과 한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들, 일반인들이 모여 DMZ를 걸으며 보고 느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출신 유학생 에티나 라포 씨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비무장지대에 떨어뜨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I was just thinking about re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Mm-hmm. Just like the hope. Mm-hmm. Like, this is like the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 궁극적으로 통일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국인 참가자는 비무장지대 철조망에 지뢰 경고 대신 사랑을 뜻하는 하트를 그려넣었습니다.
우리가 철조망에 보면 지뢰라는 표시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빨간 표시로 피스와 평화와 하트,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기대의 마음으로 걸었을 때 이 길의 이음이 더 상징적이지 않나 싶고요. 이음이라는 것은 길의 이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어져서 길이 이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개최한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걷다 종주 행사의 일부. 이 행사의 책임자인 김지선 한국관광공사 한반도관광센터 차장은 DMZ의 딱딱한 이미지가 활기찬 평화관광지대로 전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행사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DMZ가 이제 약간 안보 관광에서 평화 관광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 평화 관광을 이제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DMZ를 접하고 있는 10개 지자체를 쭉 다 걷고 뭐 느끼고 뭐 관광 자원도 보고 뭐 저희 이제 음식도 체험하면서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였지만 이제 좀 활기차고 관광 자원도 가득 찬 그런 이미지를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예 관광 콘텐츠도 많이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청년 예술단은 이날 제3 땅굴에 들어가 북한 정권의 옛 도발 흔적을 보고 도라산 전망대로 이동해 4.27 판문점 회담 후 달라진 현장 분위기를 체험했습니다. 이영경 파주시 문화해설사는 참가자들에게 도라산 전망대의 상황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포토라인이 있었는데요. 방향 거기서만 찍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방향에 어느 각도에서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가 서로 막 해서 여기가 시끌시끌했었는데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서 이렇게 대화도 다 들리기도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 평화가 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비무장지대를 걸으며 보고 느낀 것들을 인화해 그리거나 소망을 각자 도화지에 표현했습니다. 해외 한인 출신 대표로 참석한 한국계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이네사 김 씨는 희망을 의미하는 무지개를 환하게 웃는 자신의 얼굴을 통해 그렸습니다.
One rainbow is for South Korea, the second one is for North Korea, and one big one is like the whole hope. Yeah, unification.
왼쪽 눈의 무지개는 한국, 오른쪽 눈의 무지개는 북한. 둘이 평화롭게 하나가 될 때 입가에서 희망이란 통일의 무지개가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홍익대에서 공부하는 터키 출신의 미술학도 악수 에미로안 씨는 남북한이 서로 포옹하려고 하는데 뒤쪽에서 다른 손이 붙잡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There is no problem between North and South, but you know, both sides kind of under control of other countries. You know,
강대국들의 이익 때문에 남북한의 교류와 통일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 출신 유학생 마이클 펠 씨는 철로가 시원하게 남북한을 잇는 그림을 그리며 옆에 자유라고 썼습니다.
Freedom to move means we will be connected. Like we would be connected to each other from one place to the next. So, and I enjoy it. I enjoy it myself, and I hope.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없고 특히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현실을 반영해 남북한 모두가 자유롭게 오가고 서로 연결된 한반도를 철로에 담고 싶었다는 겁니다. 673일 동안 46개 나라를 여행하며 400여 장의 그림을 그린 청년 예술작가 김물길 씨는 이날 평화 그리기 시간을 진행하며 스스로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영감이 떠오른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이제 서울에 돌아가면 작업을 할 텐데 저는 지뢰도 사실 처음 봤고 철조망도 동네에 있는 뭐 학교에 있는 철조망은 봤지만 사실 여기에 와서 이런 철조망은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도 만져본 것도 처음이어서 저한테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많이 왔고 또 그와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다움을 보고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30살의 이 청년 작가는 철조망과 DMZ의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철조망과 이 아름다운 자연의 그 대비가 약간 이 평화의 그 아슬아슬한 것 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의 수천 년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계속 철조망 같은 아픈 신발을 신고 있다가 그걸 벗고 우리가 봤던 그 반대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꾸며진 신발을 갈아 신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과정에 있다. 그래서 피는 나고 좀 벗을 때는 피는 나고 뜯기지만 결국 다시 예쁜 신발을 신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장면 중에 하나를 제가 그림으로 꼭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술 청년과 신요한 씨는 비무장지대 드럼이 놓인 조형물을 그렸습니다.
등산하다가 발견하게 된 조형물인데 DMZ의 자연을 드럼이라는 악기에 담아서 표현한 것 같아요.
비무장지대에서 총성이 다시 들릴지 아니면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들릴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책임은 남북한 모두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청년들은 최근의 남북 평화 분위기에 섣부른 낙관도 맹목적인 비관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김물길 작가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설렘 반 걱정 반인 것 같아요. 딱 통일이란 자체가 굉장히 설레이는 단어 아마 전 국민이 그럴 거예요.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설렘은 공존하지만 지금 내일 당장 통일된다? 그럼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사이에서 있는 애매한 마음 그래서 당장 통일되면 좋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통일된 후회를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항상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변화하는 과정은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섞이는 과정은 항상 고통인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그거는 그러니까 뜻밖의 기쁨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비무장지대를 따라 평화의 길을 걷는 7박 8일의 여정은 8일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종주행사에 참가한 청년 예술가들은 비무장지대에서 느낀 생각들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조만간 캠프 그리브스에서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구온난화로 인한 최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유엔 환경기구가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달 하순 실종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중국 출신 총재가 중국 당국의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라고 중국 정부가 확인했고요. 지난 6일 미국 연방 상원이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엔 환경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2100년까지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요. 지난 1일부터 한국 인천 송도에서 48차 총회를 열었는데요. 8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 보고서 요약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1000쪽 분량의 전체 보고서는요. 최종 수정을 거쳐서 이달 말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요. 어떤 네. 기구입니까?
세계 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지난 1988년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데요. 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현재 195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과 그 국제기구 관계자, 기후 전문가, 환경단체 활동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보고서는 이 현재 전 지구의 평균 온도는 1800년대 중반 산업화 수준 대비 약 섭씨 1도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런 상승 추세가 더 빨라지고 있어서 지금의 추세대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오는 2030년에서 2052년 사이 기온 상승 폭이 섭씨 1.5도로 넘게 된다고 전망했는데요. 만약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면 2도 상승과 비교해서 매우 현저한 차이를 보일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뭐 그냥 하루에도 기온이 많이 변하기는 합니다만 지구 전체의 온도의 1도, 2도는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예, 이 IPCC 특별 보고서를 보면은요,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유지하면 2100년 기준 해수면의 상승폭이 2도일 경우보다 10cm 더 낮아집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도서 지역 한 1000만 명이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예.
또 빈곤에 취약한 인구가 수억 명 줄어들고 심각한 물 부족에 노출되는 인구 비율도 2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보고서는 이 밖에 알래스카, 시베리아 등의 영구 동토층이 녹는 것을 늦출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세계 각 나라가 다 협력을 해야 될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보고서는 모든 사회 각 부문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적어도 45%까지 줄여야 하고요.
네네.
2050년까지는 이 순 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는 대기 중 잔여 이산화탄소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사회 각 부문의 노력도 중요한데 특히 에너지 부문의 변화가 지금 절실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에너지 부문의 획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2050년까지 전력 생산의 70에서 85%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이 25%에 불과한데요. 보고서는 식수나 신재생에너지 이용, 또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등의 조치가 가져오는 효과가 그동안 다각도로 입증되지 못했고 위험을 불러왔다면서, 그러나 1.5도를 유지하지 않을 때 전 세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나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IPCC의 특별 보고서는 올해 12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24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중국 출신의 국제형사경찰기구죠. 인터폴 총재.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이제 확인된 거네요.
네, 지난달 하순에 프랑스에서 중국을 방문했다가 돌연 실종됐던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멍홍웨이 총재가요. 중국의 반부패 사정당국에 전격 체포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가 7일 밤늦게 웹사이트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터폴 측은 중국 당국의 발표 후에 멍 총재가 총재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부패 혐의로 체포가 됐다. 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 기율위원회가요. 이 멍 총재가 부패와 관련해서 법을 위반해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로만 밝히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율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을 수행하는 조직인데요. 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기율위가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멍홍웨이 인터폴 전 총재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64살인데요. 지난 2016년 중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4년 임기의 인터폴의 수장으로 선출된 인물입니다.
예.
당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중국 정부가 멍 총재의 지위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 멍 총재 실종 사실은 멍 총재의 부인인 그레이스 멍 씨가 지난 4일 프랑스 리옹시 당국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처음 국제사회에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멍 총재 부인이 남편의 실종 사실을 알리는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멍홍웨이 총재의 부인인 그레이스 멍 씨가 인터폴 본부가 있는 프랑스 리옹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남편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인 25일 남편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암시하는 이 칼 모양의 그림 문자와 전화를 기다리라는 마지막 연락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예.
그레이스 멍 씨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등을 돌린 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제단체의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이렇게 돌연 그 본국 정부에 체포가 되고 또 사임을 하고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체포 사실을 확인하는 성명에서요. 멍 총재와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는데요.
네.
이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은 지난 2015년 뇌물수수와 권력 남용,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이후 저우의 잔존 세력을 뿌리 뽑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멍 총재는 저우 전 상무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지난 2004년 공안부 부부장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네,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터폴의 수장이 지금 공백이지 않습니까?
네,
멍 총재 후임이 결정이 됐습니까?
예, 당분간은 이 한국인인 김종양 인터폴 집행위원회 부총재가 총재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네.
김종양 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인터폴 부총재를 역임해왔는데요. 인터폴은 오는 11월 18일부터 두바이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새 총재를 선출하게 됩니다.
네. 중국 소식을 보면 요즘 이런 실종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가장 최근의 예가요. 중국의 유명 배우인 판빙빙 씨가 탈세 의혹을 받고 돌연 3개월여 공식 석상에서 사라져서 갖가지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그렇죠.
뭐 지난주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사이에 중국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판 씨는 약 8억 9천만 위안 미화로 1억 2,8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는데요. 인권운동가들은 판빙빙 씨 사건은 뭐 누구나 중국 당국의 다음 표적이 될 수가 있고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논란에 논란을 거듭했던 브렉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 드디어 통과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연방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서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날 상원에서 캐버노 지명자 인준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인준안은 찬성 50대 반대 48로 통과됐습니다.
네, 상원 의석 100석 가운데 찬성이 50 반대 48표 두 표가 모자라네요.
예, 공화당 쪽에서 이 몬태나주가 지역구인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이 딸 결혼식 때문에 표결에 불참했고요.
예.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이 표결에서 기권하면서 두 표가 빠졌습니다.
네. 머카우스키 의원은 캐버노 지명자 인준안에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기권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원래는 반대표를 던지려고 했는데요. 데인스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면 찬성표가 모자라서 인준안이 부결될 수도 있어서요. 공화당 지도부와 합의에 따라서 기권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이나 무소속 쪽에서는 모두 인준안에 반대표를 낸 건가요?
아닙니다. 반란표 한 표가 나왔는데요.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예.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이 반대였는데 맨친 의원이 혼자서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맨친 의원이 오는 11월에 있는 중간선거에 나가야 하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유권자들 여론을 생각해서 당론과는 다르게 캐버노 지명자 인준에 찬성을 한 겁니다.
네, 논란에 논란을 거듭했다고 아까 표현을 드렸는데
네.
이 캐버노 지명자 인준안 통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지금 논란이죠?
예,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는 본회의 표결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요. 인준안이 통과된 날이 미국과 연방 상원에게 매우 좋은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캐버노 지명자의 무고함을 지지했고 공화당원들을 겨냥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면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맥코넬 대표가 밝혔습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 쪽은 또 다른 분위기고요.
예,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캐버노 지명자 인준이 상원과 미국 그리고 연방 대법원의 우울한 순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백악관 쪽의 반응도 볼까요?
예,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인준안이 통과되고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샌더스 대변인은 캐버노 대법관에게 축하한다면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 5-4 보수 우위가 됐다고 자축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캐버너 대법관 인준이 미국의 미래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업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세 지원에 나셨던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6일에 캔자스주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청중들에게요. 캐버너 지명자 인준이 미국과 헌법 그리고 미국 시민의 큰 승리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연방 상원이 캐버너 지명자를 인준한 데 축하하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네, 캐버너 지명자에서 이제 정식으로 연방 대법관이 되는 거죠.
예, 6일 인준안이 통과되자 캐버너 지명자는 이날 바로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캐버너 연방 대법관은 9일부터 정식으로 연방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립니다. 비는 모레 10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 18도, 신의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5도입니다. 중강 아침 기온 2도, 낮에는 15도, 강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 내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1도, 낮 최고 19도, 개성 아침에는 9도, 낮에는 19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은 1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삼지연 지역에는 오후 한때 눈도 예상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18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10도, 장전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0도, 청진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8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0월 8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평양 방문에서 북한 측과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중대한 진전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 1박 2일간의 평양과 서울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나기 앞서 가진 수행기자단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어느 정부가 했던 것보다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전과 수송 등 절차 실행을 둘러싼 관련 계획이 합의되는 대로 사찰단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바야흐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과 함께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이 중국의 내정과 외교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오늘 중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고조시키고 타이완과 관련해 중국의 권리를 해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상호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양국 관계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런 잘못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오 국무장관은 왕이 부장이 밝힌 사안들에 대해 양국 간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취한 조치들을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한 만큼 오늘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두 명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오늘 미 예일대학의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와 뉴욕대의 폴 로머 교수가 2018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공동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기본적이며 긴급한 문제인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을 고안해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후경제학으로 유명한 예일대의 노드하우스 교수는 탄소세를 포함한 기후 관련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주요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또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출신인 로머 교수는 경제 요인이 기업의 혁신 의지를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내성적 성장 이론의 토대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오늘 한국 인천에서 열린 제48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온난화 1.5도시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보고서는 2100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때와 2도 상승할 때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1.5도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오를 경우 2도 오를 때보다 해수면 상승은 10cm 낮아집니다. 남미 브라질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질 선거 당국은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인 사회자유당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46%를 득표했고 좌파인 노동자당의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가 2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28일 결선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